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도 있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한 것도 결국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출발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돼서 큰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질서 가운데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생명, 우리 사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진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세포 하나가 엄마 뱃속에 자리를 잡아서 그 세포가 막 나눠지고 나눠지고 나눠져서 거기서 머리도 나오고 팔도 나오고 다리가 돼서 이제 열 달 차면 이제 태어나잖아요. 또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또 이게 계속 자라서 성인이 됩니다. 그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놀라운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뭐 사람뿐입니까? 식물들. 그 조그만 씨앗 하나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나무로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작은 것이 눈에 보여지는 작은 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작은 것 안에 놀라운 가능성과 놀라운 능력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질서에 신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되게 작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질서 안에서는 결코 작거나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이 그 작은 것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작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져서 우리는 쉽게 외모를 갖고 판단을 하죠. 그 사람은 별거 아니구나. 쓸데없구나. 소용없구나.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볼 때도 그렇게 볼 수 있고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능력이 많고 뭔가 많아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나를 보면서 난 뭐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다 해서 나를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처럼도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는 건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약간 뭐 현실을 직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막 내가 별로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나의 환경이나 나의 처지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보면은 좀 느낌이 다르죠. 아이들은 거의 자기 자신이 슈퍼 히어로입니다. 마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우리 아이들이 다 서울대 간다고 해요. 한 명은 서울대 법대, 한 명은 서울대 의대 간대요. 아이들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속 한켠에서는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나는 현실을 아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약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하지만 하나님 시선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시선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이제 시작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심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알아보고 그들의 죄가 많으면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름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중재의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는 거는 이제 주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과 함께 있는 그 의인까지도 함께 심판하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별 이제 엄청난 수식어구를 다 갖다 하나님께 대면서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나름 아브라함 편에서는 생각해서 내놓은 숫자가 있죠. 몇 명이었습니까? 50명이었습니다. 설마 아브라함 생각에 설마 저 큰 소돔 그 고모라 안에 의인 50명이 설마 없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름 고심하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 50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 전체를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50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몇 명까지 줄어듭니까? 10명까지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10명까지 갔어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없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거기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죠. 너무나 옛날 고대 시대라서 정확한 인구를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성경학자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 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약 한 5천 명 정도는 있지 않았겠냐라고 추정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돔 5천 명, 고모라 5천 명, 그럼 약 만 명 정도 되는 도시. 거기에 몇 명이 없다?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진짜 엄청난 도시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나시겠지만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저 멀치에서 바라봤을 때 마치 우리 식장산 올라가서 대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딱 봤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아 보였냐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이 당시 이제 애굽은 강대국, 초강대국, 애굽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5천 명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큰 도시예요. 그 화려하고 큰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99,990명보다 의인 10명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99,990명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숫자인데 하나님은 악인 이 9만 명 이상의 악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의인 10명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도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가, 얼마나 못하는 게 많은가, 얼마나 사람이 죄를 짓고 있냐, 얼마나 많은 부패와 타락이 있느냐는 우리 시선에 굉장히 쉽게 그리고 잘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많은 죄를 짓고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고 이것을 주님이 보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가운데 의인이 있는가 없는가가 하나님 시선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만 명 가까이 되는, 아니 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인원 인구수 안에 의인 10명만, 아니 한 명만 있어도 어쩌면 그 지역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우린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군가의 그 잘못 때문에 공동체나 사회나 무엇이 다 무너지고 잘못된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그곳에 그것을 막아설 의인 한 명이 있냐 없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정이 됐던, 우리의 교회가 됐던, 우리의 지역이 됐던, 뭐 나라가 됐던,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그 심판을 막아설 의인 한 명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의인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기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의인 한 명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의인 한 명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 역시 다른 모든 사람과 비슷하게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네,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말할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는 뭘 생각해요? 그곳에 의인이 없었구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라면 나 한 사람이 그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자리 안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지켜지고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잘하면 돼. 네가 변하면 돼. 너가 의인의 삶을 살면 돼. 우리가 네가 하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면 됩니까? 내가 하면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나의 자리에서 내가 그 의인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뭐 가정, 교회, 직장 어디든지 마찬가지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찾으시는 의인의 삶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곳에 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공동체에 막 부패가 가득해요. 막 누가 막 부패로 인해서 막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만 아니면 여기가 잘 될 텐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기준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그곳에 의인이 누구 있는가. 내가 속한 곳이라면 내가 그곳에서 의인의 자리 안에 의인의 삶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자리를 떠나거나 내가 그것을 포기해버리거나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부담감이죠. 아니 저 사람들 다 심판 받던 말든 지들 뭐 아냐? 라고 하고 싶은 우리 안에 때로는 억울한 마음, 우리 안에 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마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얘네들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지들 멋대로 우상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늘 이런 거죠.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내가 너 이거 망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면은 이중 언어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만 알아듣는 뭐예요? 빨리 뭐 해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니까 우리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달려갈 누군가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앞에 앉혀놓고 딴 얘기하듯이 마치 딴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아, 내가 누구를 보내지? 이거를 위해서 누가 가지? 그랬더니 이사야가 대답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이런 거죠. 하나님의 그 부담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 그 부담감을 아는 그 사람이 뭐예요? 주님, 내가 할게요. 주님, 내가 갈게요. 이 한 사람을 주님을 찾으시는 거죠.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와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 길 갈 거야. 이런 삶이 의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안에, 주님의 시선 안에 그것이 느껴지고 보게 됐을 때 아이씨, 제가 갔으면 좋겠다. 아이, 제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느낀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가도 듣지 않을 거다. 너가 가도 깨닫지 못할 거다. 아무도 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될 거다. 그러면서 쭉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 땅이 다 황폐되는 것처럼, 이 땅이 다 진짜 망할 것처럼 될 때까지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다 망해가는 것 같지만 뭐는 남겨져 있다?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의인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뭐 하실 수 있어요? 회복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의인과 같은 사람들을 남겨놓으시죠. 그리고 그 의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남기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 그 죄악이 그냥 가득한 세상 안에서 홀로 의인의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내가 그 의인의 한 사람의 자리 안에 서 있는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검정색으로 살아가는데 그곳에 혼자 흰색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섞여서 적당히 섞여갖고 그냥 굴러가듯이 살면 튀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악인과 의인이 섞일 수 없잖아요. 근데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가득한 세상 안에 혼자 튀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지는 게 쉽지 않죠. 버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 어둠이 가득해요. 옆에만 돌아봐도 다 저렇게 살고 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삶에 내가 멈춰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섞여 들어가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그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에 내가 속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같이 멸망당하는 그들과 같이 남겨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누구를 보신다고요? 죄를 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든 뭐 교회 공동체든 직장이든 어디든 우리가 의인의 자리 안에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 부르심 받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그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으면서 내가 의인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의인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바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 안에 내가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다 놔버리고 그냥 나만 살면 되지 하면서 그 자리에 멈춰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으시고 회복시키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